하루 30분 특별한 목소리로 책을 만나는 시간 MBC 라디오 연간기획 책을 듣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그들은 길을 만든 사람들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용감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이다. 그들의 산행이 그랬고 그들의 삶이 그랬다. 산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인생길은 산행길과 닮았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도전, 전혀 새로운 생각과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내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대세와는 무관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독창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희태입니다. 산. 그냥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산. 그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 그것에 인생을 건 산악인. 솔직히 보통 사람들 중에 그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싶은 생각도 선뜻 들지 않죠. 오늘 책의 제목은 심산의 알피니스트 열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마운틴 오디세이인데요. 저자 심산은 산악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영화 비트, 태양은 없다를 쓴 시나리오 작가 겸 전문 등반학교 강사로 활동하며 해외로 트레킹 원정도 다닌 사람. 즉 일반인의 눈과 산악인의 가슴으로 산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오디세이의 출발은 이 질문으로 열어볼까요? 사람들은 언제부터 어쩌다가 아주 높은 산에 올랐을까? 그 사람들은 유럽인들이었고 그들에게 그 높은 산은 알프스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중세 이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프스에는 악마가 산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알프스란 악마가 살고 있고 용이 머무는 곳이며 때때로 벼락과 눈사태를 일으켜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한마디로 그곳은 두렵고 추악하며 불편한 존재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근대 등반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무지몽매한 미신들이 타파되어야 했다. 알프스 초기 등반사에서 그토록 많은 과학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종교적 광신과 불합리한 미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들이 알프스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학문적 연구였다. 실제로 그들은 알프스에 오르면서 빙하를 연구하고 지지를 탐색하고 기압을 측정했다. 근데 등반의 여명을 밝힌 이들 과학자들 중에서 단연 첫 손가락에 꼽혀야 될 사람이 바로 오라스 베네딕트 소시르다. 소시르는 스위스 제네바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학자였다. 그는 14살 때 이미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후 18살이 될 때까지 제네바 근교의 산들을 모두 섭렵할 정도로 왕성한 모험심을 가진 청년이었다. 19살이 되던 해에 대학 교수직을 얻을 목적으로 태양열에 관한 물리적 추론이라는 자연과학 논문을 제출하고 나자 약간의 짬이 생겼다. 그가 스위스를 벗어나 알프스 저편의 프랑스 샤모니를 방문한 것은 이 즈음이다. 소시르는 프레방의 정상에 올랐다가 바로 코앞에 거대한 성체처럼 우뚝 솟아있는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보고 넋을 잃었다. 몹시도 흥분한 그는 저 산 정상에 제일 먼저 오르는 사람에게 막대한 상금을 주겠노라고 공언한다. 1760년의 일이다. 하지만 현상금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몽블랑 정상에 오르려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 이전에도 알프스 자락을 오르내린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대체로 수정 채취업자, 영양사냥꾼, 약초꾼, 군인,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종교적 혹은 군사적 목적이나 생활의 방편으로 마지못해 산에 올라야만 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고 오직 산에 오르기 위하여 산에 오른다니. 그것도 대악마가 버티고 있는 몽블랑에 올라야 한다니. 선뜻 지원자가 나설 리 없다. 몽블랑의 초등은 소시르가 상금을 내건 지 꼭 2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이루어졌다. 샤모니의 수정 채취업자 자크 발마와 마을 의사 미셸 파카르가 그 주인공들이다. 그들이 몽블랑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빅뉴스였다.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그들을 둘러싸고 빗발치듯 질문을 던져댔다. 악마를 만났는가? 거기에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던가? 등등. 발마와 파카르는 기진맥진한 채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저 위에 눈과 얼음과 바위뿐이오. 엄청나게 추워서 동상에 걸렸어. 하지만 경치만은 정말 멋졌어.
알프스에 대한 중세적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다. 소시르는 물론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초등 상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알프스는 이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계 등반사는 몽블랑 초등을 근대 등반의 시점으로 보고 소시르를 과학적 근대 등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산에 오른 경험담이나 산 이야기를 담은 문학을 산악문학이라고 하는데 산악문학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라고 꼽히는 작품이 있다고 하죠. 바로 에드워드 윈퍼의 알프스 등반기라는 책인데 사람이 산에 오르는 한 계속 읽어야 할 책이라는 이 작품을 쓴 저자 에드워드 윈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참 많이 본 삼각형 모양의 깎아지른 고봉. 그곳에 처음 오른 사람입니다. 현대 등반사에서 단 하나의 이정표를 꼽아야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1865년 에드워드 윈퍼의 마터호른 초등이다. 이 기념비적인 등반의 주인공이 당시 나이 불과 25세 앳된 젊은이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여느 등반가와는 달리 어린 시절부터 등산을 일삼아온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20살 때 처음 이루어진 알프스 방문을 이렇게 회고한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가 내게 알프스의 명산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나는 등산이라고는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산을 본 적도 없고 하물며 산에 오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 20살 때의 첫 여행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당시 그가 화가로서 참여했던 등반은 영국 산악회가 이끌었던 알프스 몽펠부 원정이었다. 원정은 실패했지만 윈퍼는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다. 이로써 그가 맡았던 임무는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경계선 밖으로 뛰쳐나간다. 이듬해 화가로서가 아니라 산악인으로서 다시 한번 몽펠부에 도전하여 끝내 그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당시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흥분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에는 오르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의 산이 가득 들어찬다. 바로 마터호른이다. 윈퍼는 그 이후 5년 동안 마터호른에만 8번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말 그대로 청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이 산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다. 풍찬 노숙과 끝없는 좌절의 나날들. 그럼에도 도저히 잠재울 수 없는 비이성적인 욕망과 열정. 어쩌면 청춘은 무모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그는 1865년 7월 14일 기어코 마터호른의 정상에 올라서고야 만다.
MBC 라디오 연간기획 책을 듣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미리 듣기만 제공되며 프로그램 전체 다시 듣기는 IMBC 책을 듣다 홈페이지 MBC 라디오 미니 앱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